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소문 만복내라는 말을 여러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웃는 집 대문으로 온갖 복이 들어온다라는 뜻인데요. 웃으면 복이 오니까 뭐 자꾸 웃어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취지에서 만든 유명한 코미디 프로가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좀 오래된 프로입니다. 이제는 추억의 프로가 되었지만 당시 한국의 내노라 하는 코미디언들, 뭐 구봉서 씨, 남철, 남성남, 그리고 배삼룡, 이주일 씨, 뭐 서영춘 씨 등 이 한국의 내노라 하는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온 국민의 이 배꼽을 잡게 했던 코미디 프로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였던지 1969년에 시작되어서 1985년까지 무려 16년을 방송을 했습니다. 당시의 방송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이 제목만큼은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코미디 프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코미디 프로의 제목처럼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웃을 일이 없어도 자꾸 웃다 보면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의학에서 참 흥미로운 치료법이 있습니다. 웃음 치료법인데요. 영어로는 laughter therapy라고 불리우는데 말 그대로 웃음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웃음 치료법이 뭐 요즘에 발견된 치료법이 아니라 중세부터 시작된 꽤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궁전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항상 광대가 상주하고 있었는데 이 광대의 역할은 왕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왕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했다 합니다. 왕이 진탕 배불리 먹고 배가 불러 소화가 안 될 때 이 광대를 불러서 신나게 웃다 보면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항상 왕의 소화를 위해서 궁중에 광대를 두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철학자들은 웃음이 이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 웃음은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이 웃음이 긴장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하는 효과를 일으키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20초 동안 깔깔대고 웃으면 3분 동안 달리기를 한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깔깔깔 웃으면서 뛰면 배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지만 운동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호르몬인 엔돌핀도 참으로 많이 나오게 만든답니다. 흥미로운 실험의 결과를 제가 책을 읽다 알게 되었는데 사람이 웃었을 때 그 입김을 공기 주머니에 넣고 그 안에 모기를 집어넣으면 그 모기가 오래 산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 화를 막 냈던 사람의 입김을 공기 주머니에 넣고 그 안에 모기를 넣으면 모기가 바로 죽는답니다. 여러모로 이 웃음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통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문 만복내가 아니라 애통 만복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그 마음이 조금 우울한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홉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본문의 애통함은 이 아홉 개의 단어 중 최고 극강의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웃음이 건강에 좋다니까 억지로라도 웃어야 할 판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통함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게 애통을 복으로까지 얘기를 하시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슬픔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도 나쁜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 중에 고통의 답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는 현대인들이 이전 세대, 즉 우리 아버지 세대와 부모 세대와의 비교해 봤을 때 고난과 슬픔에 왜 더 취약한가라는 것을 분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세대들보다 훨씬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사는데 고난에 취약하고 그래서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왜 그렇게도 많이 앓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통과 슬픔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전 세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는 인간에 대해서 원래 인간은 나약한 존재야, 인간은 미약한 존재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미약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당하는 고통을 그냥 자신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성숙에 필요한 꼭 필요한 요소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학창시절에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창모 씨가 부른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라는 노래입니다. 곡 제목만큼 이 노래 내용을 보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처럼 당시 사람들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존감이 사는데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고 자란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 슬픔과 고통을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자존감으로 살던 사람들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을 맞이하게 될 때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서 이거 빨리 내 인생에서 제거하고 없애야 돼 라는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고통을 없애기는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없앨 방법과 능력이 없으니 그것을 전문가에게 맡기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그렇게도 많은 정신과 의사와 상담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분석을 보고 상당히 예리한 분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웃어야 하는 이 시대에 인터넷, TV 광고, 심지어 개인 SNS, 뭐 페이스북 같은 것을 보면 온통 웃고 있는 사진들 천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면 자신만 슬프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못 참는 것이지요. 그러니 슬픔은 악한 것이고 이 빨리 이 고통 같은 것을 내 삶에서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픔과 고통이 정말 그렇게도 나쁘기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웃는 상황보다는 눈물이 나는 상황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의미와 가르침을 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울어야 할 상황인데 환하게 웃고 있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한때 재밌게 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한국 요식업계의 대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골목 식당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골목 상권을 부활시킨다는 나름대로 건전한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식당들이 나오는데 문제의 식당들은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식당 주인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목 상권이 처음부터 죽어 있었네, 위치가 좋지 않네, 이런 말만 하지 정작 자기 식당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식당은 당장 문을 닫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인은 아주 만족스럽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맛이 없어서 인상을 쓰고 있는데 주인 식당은 그냥 웃으면서 식당을 영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종원 씨가 식당의 형편없는 현주소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사진처럼 주인이 눈물을 쏙 뺄 정도로 혼을 냅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픈 눈물을 흘리고 나면 비로소 식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식당이 눈물의 아픔을 경험하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식당 주인들이 눈물의 고통이 없이 그냥 장사하도록 놔두었다면 식당은 분명히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픈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값진 눈물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7장 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호린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혼인집의 웃음보다는 초상집의 눈물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굳이 전도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고난을 경험한 후에 인생이 정말 진지하게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 될 것입니다. 군대에서 고생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눈물이 사람에게 여러모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내린다면, 다시 말해서 고난의 눈물은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교훈으로 설교를 마감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팔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을 보통 사람들의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함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본문의 애통함은 헬라어로 뺀떼오라고 하는 극강의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삶의 의미를 주는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큰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망과 함께 터져 나오는 울음이 바로 이 펜떼오의 울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상심하여 울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울고 있다라는 단어가 이 펜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참으로 속상한데 이제는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너무나 절망하여서 이 펜떼오의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애통은 인생에서 전부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픈 눈물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애통함이 또 일반적이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펜테오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의 현재형은 제가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의 애통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애통함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애통해오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 당신은 복된 사람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통은 무슨 슬픔이길래 일반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특별한 눈물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애통은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의 가난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야 할 추악한 죄인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반항이었고, 그렇게도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업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수 없는 지난주에 얘기한 파산한 가난한 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어찌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오늘 본문의 애통함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함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는, 그래서 죄송함의 애통함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건만 여전히 자신은 죄에 따라 살고 있는 안타까움에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의 눈물은 항상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눈물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이 바로 애통함의 눈물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듯한 이 애통을 복된 것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들에게 항상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장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엎드려서 펑펑 울고 있는 자녀를 가슴으로 품는 그런 따뜻한 존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으로만 계신다면 우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계수하여서 그게 그에게 합당한 형벌을 주는데 굉장히 밝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울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만큼 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었고, 또 자기 입으로도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도 나만은 정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잡혀 계셨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아주 저주의 맹세까지 날렸습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가 새벽에 정막을 깨뜨렸고 베드로는 자신이 저주했던 그 예수님과 딱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 장면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곤 합니다.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셨을까? 야, 다른 죄다들처럼 도망가지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렇게 시험을 당하느냐? 라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야, 내가 이미 얘기했지? 네가 배신할 거라고? 하면서 냉소적인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괜찮다, 내가 이미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며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눈빛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성정상 분명히 베드로를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눈빛과 마주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던 것입니다.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어떤 눈과 마주쳤던지 간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베드로가 이후에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베드로를 놔뒀다가는 평생을 죄책감으로, 요즘 말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로, 마약 중독자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더욱더 각별히 챙기시고 위로하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세 번의 위로의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 번의 배신을 충분히 위로하고도 남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세 번의 물음으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위로의 물음으로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살리신 주님의 위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설령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좌절을 하고 고통을 겪든지 간에, 아니면 시련을 통하여 오는 엄청난 절망이든지 간에 이것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따라간 새벽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꼬시는 바람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준다는 바람에 난생 처음 간 새벽 예배의 현장은 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기도하며 펑펑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어린 마음에 든 생각은, 아니 다 큰 어른들이 뭘 그렇게 울고 있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온통 새벽 예배의 현장이 울음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 애통하는 자의 의미를 알게 되다 보니 그때 그들이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들 중에는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으로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애통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은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자녀들을 절대 놔두시질 않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능력, 그리고 기쁨의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힘든 시절을, 그리고 고난의 시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넉넉하게 돌파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눈물보다 더 큰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자리가 되었을 때, 기회가 되었을 때, 왜 이렇게 나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울 일만 생기는 거지? 라고 하며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한 자가 되어 울 때다 라고 하며 복의 자리로 여기고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 사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가난한 심령을 아주 철저하게 봉쇄하는 그런 특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애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한 파산자다 라고 하는 가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애통의 눈물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애통의 눈물을 아주 쏙 들어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우리의 심령을 부유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끊임없이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더 낫다, 아니면 좀 낫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게 만듭니다. 나는 적어도 이 부분은 저 사람보다는 훌륭해. 내가 이것만큼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겠어? 저 사람은 어찌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그 모양이냐 하면서 비교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안정감이 바로 이 교만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C.S. 루이스가 왜 교만이 경쟁적이다라고 정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도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강도와 같은 자들을 비교함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교를 통한 경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감, 꾹하는 적대감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주변에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적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적이 많은 것이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혹시 내가 교만한 사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 교만의 요소들, 비교하고 경쟁하고 적대감을 갖는 모습들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면 자신에 대해 눈물을 흘릴 기회가 없어지고 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데 이거 자신을 들여다볼 대신에 남들을 보며 비교하고 경쟁하고 적대감을 갖느라 자신을 바라볼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얼마나 기댈 것이 없는 영적인 파탄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어 없어져야 할 죄인인지를 비로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여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험한 시간을, 험한 시절을 당당히 이겨낼 것인데 쳐다봐야 할 자신은 쳐다보지 않고 남들을 비교하면서 남들을 통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추구하고 있으니 자신의 심령이 가난할 겨를도 자신에 대해 애통할 기회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이 애통하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교만이 정말로 큰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 교만을 어떻게 물리치지요? 우리가 교만을 물리쳐야 교만하지 않게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데 신대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교만을 물리쳐야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만이 우리의 본성과 아주 강하게 결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교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봉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죽는 날까지 포기하면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적어도 이 부분은 내가 낫지라고 하면서 그 알량한 자존감으로, 알량한 자존심으로 살아야만 합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적어도 그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자아를 악마적 자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아가 우리가 악마적 자아를 갖고 살면 되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교만하도록 절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마적 자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또 십자가를,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만 얘기해.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들으실 때 그냥 제가 얘기하는 설교의 마무리로, 사실 설교가 거의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설교의 마무리로, 그리고 그냥 그렇게 공식적으로 대입하시는 그냥 메마른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을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죄된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의 자아를 본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교만이 나를 못 보게 방해하는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박힌 내 자아를 보면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극악한 죄인인지, 그래서 그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한 애통의 눈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지는 참된 실존이 내 교만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비로소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기 하나의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통의 눈물과 더불어 그 애통을 능가하는 위로를 허락하여 줍니다. 교만을 비롯하여 나를 괴롭히는 모든 죄악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151장의 가사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포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분명히 십자가를 보면서 벌레 같은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눈이 맑아지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게 했던 그 십자가가 큰 위로가 되어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고, 애통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로 바뀌고, 벌레 같은 자가 존귀한 아들이 되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바라봐야 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